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로 넘어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갑자기 그림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스위스의 푸른 들판이 보이시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 폭신폭신한 풀, 푸른 하늘,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그 옆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양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목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자녀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윗이 말한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곳일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풍경을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변과 유대 광야는 매우 건조한 땅이었죠. 멀리서 보면 갈색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죠. 한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풀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무성한 목초지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내리는 비, 그리고 밤에 맺히는 이슬, 그것으로 인해서 바위 틈과 그늘진 곳에 조금씩 돋아나는 그런 풀입니다. 양들은 그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조금 먹고 또 걸어가고 조금 먹고 또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러한 푸른 초장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초장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풍요의 땅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먹을치만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푸른 초장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목자가 발견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풍요가 아니라 매일의 공급이 있는 곳. 그래서 1절과 연결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이시니 그 목자가 오늘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다윗은요, 내가 푸른 풀밭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지 않고요. 또 내가 열심히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가 나를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양은 자기가 어디에 누워야 할지 몰라요. 양이 아는 것은 눈앞에 바로 다가와 보이는 풀이죠. 그래서 인도되는 풀 따라 가서 풀을 뜯을 뿐입니다. 양에게는요, 풀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보이면 그쪽으로 가고요. 좋은 직장이 보이면 또 그쪽으로 갑니다. 성공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죠. 인정이 보이면 그쪽으로 갑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이 보이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가 내 푸른 초장이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매우 근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도 앞에 좋은 것이 보이면 그것이 푸른 초장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쪽을 막아서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 왜요? 저기 보이는데요?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왜 나만 못 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양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을 막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추장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도 좋은 것입니다. 집도 좋죠. 성공도 감사한 일이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푸른 초장을 목자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이제 행복할 텐데, 집만 사면, 이 병만 나오면, 우리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사업만 안정되면 선교비도 많이 드려야지. 은퇴 자금만 충분하면 은퇴 후에 이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문제만 해결되면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거기서 얻으면 잠시는 행복한데요.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푸른 초장, 더 푸르게 보이는 초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집,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성공한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지. 그래서 인간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푸른 초장에서 더 푸른 초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정작 눕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까지 가서 먹기는 하는데 눕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가진 것 잃을까 봐, 또 이 푸른 초장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내 자녀가 뒤처지고 있는 것, 은퇴 후에 돈이 부족한 것 아니야? 이제 바로 건강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건강할 때, 은퇴하기 전에 다 갖춰 놓아야 돼 하면서 푸른 초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모으고 좀 더 쌓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며 그 푸른 초장을 마구 밟고 다녔어도 한 번도 제대로 누워보지 못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들려드리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참 좋은 집이더군요. 수영장도 있고요. 또 집에 작구찌를 새로 설치했다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한 몸을 작구찌에서 쭉 쉬면서 또 주말에는 수영을 하면서 몸을 돌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축복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1년 후에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참 수영 즐기시고 작구찌 즐기셔서 몸을 잘 돌보시고 계시죠? 물었더니요, 그 집 마련한 그 은행 융자 갚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수영을, 1년 동안 한 번도 작구찌를 즐기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가 봤더니 하우스메이드만 수영과 작구찌를 즐기고 있더라고 말하더라고요. 웃픈 이야기죠. 자, 다윗은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을 두고도요, 우리는 머릿속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꿔 그립니다. 잔잔한 호수, 깨끗한 시냇물, 나무 그늘, 들려오는 새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로운 휴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와 유대 광야에서 물을 찾아 쉴만한 물가로 간다는 것,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목자가 압니다.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요. 정말 목이 말라 이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때쯤 찾을 수 있는 조그만한 샘물, 양은 모릅니다. 광야의 물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충분히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기루가 보이기도 하죠.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물을 아는 목자를 따라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인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장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요.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기 때문이고 다음 초장으로 다음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푸른 초장 한번 찾았으면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평생 잃은 좋은 초장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셔라. 그런데 우리는 평생 마실 물 확보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물가라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네. 푸른 초장 은혜로 지친 마음 내려놓고 주 품으로 달려가네.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의 사랑 나를 살리네. 내 건강이라는 물가도 언젠가는 마릅니다. 직장이라는 물가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부모라는 물가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라는 물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물가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게 영원한 안식을 요구합니다. 돈에게 말하죠. 나를 안전하게 해줘.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줘. 건강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줘. 성공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줘. 그러나 이 어떤 것도 그 짐을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을 잃었을 때 무너져 버릴까요? 왜 직장을 잃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까요? 자녀가 실패했는데 왜 내 부모의 인생까지 실패한 것처럼 느낄까요? 건강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기분은 왜죠? 그것은 바로 그런 조건들을 나의 푸른 초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어디에도 양은 푸른 초장에 머물렀다라고 하지 않고요. 인도하시며 잠시 누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내려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납니다. 푸른 초장에 영원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던 양들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목자를 잃어버렸던가요? 길을 잘못 들었던가요? 아닙니다. 같은 목자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야 더 좋은 목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내가 항상 푸른 초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게도 하시고 때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된 소식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양에 앞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목숨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평안하게 평생 산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광야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물을 찾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적에게 쫓기는 공포를 아는 사람, 밤새 잠들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고백하는 말이 목자가 나를 먹이셨다, 목자가 나를 쉬게 하셨다, 목자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구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노후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결코 가볍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나는 이러한 조건들을 나의 푸른 초장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이 초장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잠시 즐기고 잠시 쉬고 있는 이 푸른 초장을 영원한 나의 삶토로 삼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초장을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좀 더 머무르고 싶은데 우리는 좀 더 즐기고 싶은데 너무나 생각밖에 우리가 의지하던 초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장을 목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를 먹이는 줄 알았죠. 직장이 나를 지키는 줄 알았죠. 건강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줄 알았죠.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지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목자는 그대로 우리를 지켜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푸른 초장의 기적은 풀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의 기적은 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두려움 없이 마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요. 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얼마나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금방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더 힘이 센 동물들이 虎视眈眈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마신다는 것,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에서 눕는다?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두려움 없이 마신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목자가 곁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막아 서서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목자 옆에서 안전과 편안함과 두려움 없이 잠시라도 누워 즐기는 삶 속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목자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푸른 초장을 찾아갑니다. 좀 더 안정된 삶, 좀 더 넉넉한 삶, 그리고 좀 덜 아픈 삶.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니죠. 아픈 사람은 낫고 싶고요.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넉넉해지고 싶고요. 지친 사람은 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망이고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푸른 초장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요. 그러나 목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초장이 예전처럼 푸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시던 물이 말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섭섭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평생의 꿈인 미국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드디어 왔는데 너무나 오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요? 이렇게 참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시편 23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 23편에 되풀이되는 표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산 것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2절의 복은 푸른 초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초장을 아시며 때때로 옮겨 다니실지라도 옮기는 곳에 피곤함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목자를 가진 우리가 복이고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요. 그 목자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안전감을 가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목자를 가진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이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입니까? 푸른 초장은 사라져도 목자가 계시면 다른 푸른 초장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말라도 목자가 계시면 다음 물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린 것은 내가 찾아낸 좋은 초장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거친 광야를 앞서 걸어가셨던 목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대편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것도 문제이지만 찾은 초장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생각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눕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은 양을 푸른 초장에 데려가신 다음 빨리 일어나 다시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제 좀 누워라. 여기서는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사방을 경계하면서 두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무엇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가 좀 쉬어도 된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장에서도 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쉬어도 된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죠. 못 쉽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몸은 푸른 초장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광야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견뎌야 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시편 23편에 목자는 양에게 걸으라고 할 때가 있죠.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잡아끌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누이십니다. 쉬어라. 신앙은 걸어야 할 때 걷는 것만이 아니고요. 누이실 때 눕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병을 주셔서 강제로 눕히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쉬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잠들어도 돌아갑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책임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책임감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모든 것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십니다. 그것은 네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목자가 할 일이다. 너는 양이다. 양은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편에서 주는 또 하나의 레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일까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내일 먹을 풀을 걱정하는 양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열심히 먹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서성거리면서 이 목자에게 와서 내일 먹을 풀이 어떻게 되죠? 내일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풀이 있을까요?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웃길 겁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초장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갈 초장을 걱정하고 오늘의 초장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고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누려야 합니다. 푸른 초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을 감사하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셨다면 쉬어야 합니다. 골짜기를 미리 끌어다가 오늘의 초장을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고통 때문에 오늘의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